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메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자매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속히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선교사님 가족들의 인사는 예배 후에 저희들이 듣기로 하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난번 오셨던 천준혁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님은 3년 전에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앙골라에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 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모잠빅으로 옮기셔서 다시 10여 년의 시간들을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60주년 고신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선교사님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있었던 진은이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몸 좋은 형제 우리 진은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같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님 안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이 온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됨을 또 확인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명섭 선교사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숲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 저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지날 때에 서대경 선교사님과 정명섭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앞으로 한국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모잠빅에서 남아공까지 두 번이나 방문해 주셔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 꿈을 꿨는데 이곳에 한숲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4년 횟수로는 많이 왔는데 변함없으신 귀한 분들을 뵙고 참 기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또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동안 3년의 사역의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앙골라의 연장선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보셨던 영상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 모잠비크 3년 사이에 일어난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포어권입니다. 예, 포어권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배 회복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저희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는 고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입니다. 왈부 다노사피다에 가냐르 알마스 브르디다스 이디시플라. 저희들이 외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 삼는다. 그들 고액을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은 각 가정에서 목장에서 한다. 그런 외침을 매 예배 때마다 하게 됩니다. 저는 89년도 9월 아프리카 선교를 향해서 출발한 지 2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선교사에게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과 더불어서 헌신된 제자를 세우는 목양의 이 사역을 위한 헌신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 처음 그리전도에서 만났던 형제가 다니엘, 마지막 영상을 봤던 우리 다니엘 목사, 다니엘 형제였습니다. 그때 18살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 22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 4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성교가 뭔가, 무엇인가, 저는 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앙골라의 귀한 사역자들이 잘 성장을 해서 지금 70명의 리더십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교회와 그리고 이 학교로는 2개 교회가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여러 사역들을 자기들이 잘 감당하고 저들이 보낸 파송한 이 앙골라 선교사들이 모잠비크 현장에서 북쪽, 중부, 남쪽의 수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고 이 앙골라 이 모잠비크를 향하신 앙골라 현지인 선교가 지금 10년째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영광,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우리 목사를 처음 그리에 만났을 때 제가 다시 자기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 말씀 속에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로 찾아왔을 때 예배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첫 예배에서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형제입니다. 이 다니엘 이 목사가 22년간 너무나도 귀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전쟁이 시작된 앙골라는 전쟁 내전 국가에 저희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분명히 선명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저는 평신도로 선교 사역을 출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분에 부르셨는지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기쁘고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 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저는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임재 적기를 시작해서 지금 26년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하셨어 하는 그런 임재 적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을 대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전쟁이 시작된 너 고향 땅에 갔어요. 포르투갈 제가 백인 목회자들하고 20여 년째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을 하는데 포호권에 포르투갈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 목사를 포르투갈에 3년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을 때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전쟁이 어려웠을 때 너 고향 땅으로 갔어. 너 가족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워라는 그 제2의 기쁨으로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교회 개척을 잘했습니다. 100명을 돌파하길래 분리 개척을 해라. 그래서 분리 개척도 하고 그 개척하는 중간에 뭐 폭탄이 외곽에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장터에서 아주머니 장작을 도와서 가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주인 아주머니는 즉사해버리고 장작이 자기 손에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거주했던 집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옆집이 폭파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형제를 제가 해외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저희들이 모잠비크 선교사로 제가 해외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무슨 열매를 제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저와 닮은 꼴인 해외 선교를 하는 담임 목회자 그렇게 꿈을 꾸고 다니엘 선교사를 가정을 파송한 지가 지금 만 10년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째 들어갔습니다. 이 형제가 이 모잠비크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가 아내와 함께 현장 선교사로서 앙골라에 파송된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 같이 이 현장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를 세워야 됐다는 목표로 이 앙골라에서 모잠비크로 저희들이 파송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다니엘 선교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동사 목사로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죠. 동사 목사고 저희 비전을 맞추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초에 모든 보셨다시피 건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다니엘 목사가 막 건축에 힘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부분은 다 이제 거의 종지부를 짓고 이제는 목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건이 하나의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12월 첫 주에 연말에 급여를 지급하는 일들도 많고 이 건축의 큰 재정들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 다니엘 목사가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강도 4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도 4명이 들어와서 3명은 복면도 하지도 않고 한 명만 복면을 하고 총을 들고 와서 그렇게 와서 집에 있는 다리미를 전기에 꼽아라 해서 다리미를 달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걸 내놔라 늘 알고 있는데 그래서 3호부터 등을 찢은 겁니다. 그 달군 다리미로 등을 찢고 또 다른 부위에 등을 찢고 또 같은 자리에 찢었던 자리에 한 번 더 찢고 그리고 다니엘 목사도 벗겨가지고 찢고 그리고 세 명이 옷을 벌거벗고 우리 앙골라 모잠비크는 에이즈가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인 뭐 에이즈 복인자들이죠. 다 이런 강도들이 성폭행을 할 테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려면 돈을 내놔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방 구조도 다 알고 어린 줄리아가 아직 어린데 어린 이 자녀까지 성폭행을 하겠다. 막 그런 위협 속에서 또 그걸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납치해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모잠비크는 극도로 지금 납치 유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유괴 납치라 보통 끌고 가서 한 5만 불을 달라는 것이 기본 그러니까 5만 불 뭐 안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잡아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가장 거부 맞붙두 저희들 쇼핑센터 회장을 잡아갔습니다. 뭐 억부를 요구하면서 잡아갔는데 그분의 그 고통담이 신문에 실렸어요. 꾀짝에 알루미늄 꾀짝에 넣어가지고 그 꾀짝에 여러 명이 다가가고 여러 명이 그 안에 거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픈 분을 그렇게 이제 경찰이 가서 범인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막 그 사건과 장사하는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도 그 어린 청소년 딸아이를 잡아갔어.
그 아이는 풀려났어요. 돈을 줬겠죠. 그 외의 사건 수십 건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오신 뭐 나이 드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며 많은 외국인들이 그 유괴범의 손에 넘어갔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모르는데 이것이 외국인 대상에서 이제는 현지인 외곽 대상으로 앙골라가 모잠비크가 가스가 터지고 이제 현지인 삶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이 집짓고 이러니까 외곽에 수도 중심이 아닌 외곽에 그 경찰권들이 감당치 못하는 이 경찰들 순시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만 순찰하고 실질적인 강도들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모가 울면서 한 이야기가 말이 있겠냐 사모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 가겠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가서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악한 역사 속에 있을 때에 이 마리끼냐 사모가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너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계획을 그 전도를 너희들 당신이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행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에 뭐 몇몇 그 컴퓨터와 뭐 프로판 부티 그 가스통 뭐 그 무거운 것들 그건 좀 도둑이었습니다. 좀 도둑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면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갈 때에 우리들이 얼굴을 봤으니까 이 죽이고 가자고 총 책임자가 죽이지 마라 그런 위기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좀 뭐 경찰에서 조서가 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조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그 일을 범했던 범행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저희들이 가정교회 목장을 5년간 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없이 이 다니엘 선교사 가정이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저희들이 타켓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니엘 목사 가정을 타켓 했다는 것은 저를 타켓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해 떨어질 때는 빨리 움직이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무디져서 여전히 늦게 와 다닙니다. 뭐 새벽 넘도록 다닌 거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보셨던 영상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야 주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경찰진을 부를까 막 여러 고민 속에 있었는데 또 남아공에 오신 서대경 선교사님 보내주신 토고자니 목사가 아주 큰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런 차량 도난들이 많은 그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신도들이 목양하며 제자를 세우는 누가 제자를 세우는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들을 제자 세우는 누가 목회를 하는가 뭐 찢어지는 것 같아요.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바로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의 중요성 우리 목회자의 중요성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목표를 향하여 온몸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면서 훈련시키는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지만 실제 현장의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뵈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배에 모이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 바로 성도님들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목양하는 교회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평신도들이 목양하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의 지체 자체임을 알고 그들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필다 자매는 단순한 우리 교회 와서 영접했죠. 우리 교회는 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귀신자, 다른 교회 주님 영접한 사람이 확실한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교회가 섬기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영혼에, 주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영혼에 저희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토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성도들은 약속을 받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입은 부분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영혼 구령에 대한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이 갈증과 헌신과 그러한 마음들이 토양이 갖춰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양자로 세운 그들이 일어나서 또다시 영혼 구령과 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필다 자문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부부 상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 남편이 자주 구타를 합니다. 모잠비크나 아프리카는 구타가 심합니다. 여기 뭐 구타하면 여지 없죠. 뭐 봐주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는 아직도 여전히 삶이 어려웠어. 생계가 어려웠어. 그런 여러 여건 속에서 구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데칼이 있습니다. 까따나라고. 뭐 풀 치워 뭐 농사를. 그거로 부인을 뭐 상처를 입히고. 목장을 참석하고 있는 그 자매가 뭐 다 그런 사건만 생기면 친정으로 돌아가고 뭐 또 남자는 남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그 다른 도에 있는 그 자매에게 간구하고 또 남편에게 또 얘기하고 해서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작게 잦은 자매라 아버지가 하다 보다 못해가지고 너 이번에 남편 있는 대로 가려면은 이제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가라. 너 결단 잘해라. 남편이냐 우리 가족이냐. 결단. 그런 마음으로 필다 자매는 남편을 품고 돌아섰어.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교회 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압살롱 우리 목자는 교감입니다. 얼마나 키도 크고 얼마나 탁월한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완전 술고래였습니다. 이 조안나 목녀가 원래 목자였습니다. 아버님이 목사이신 그런 가정에 남편의 술버릇이 있는 줄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이 술버릇을 알고 뭐 늘 눈물로 자매는 목장에 가는 그 시간에 남편은 똑같은 시간에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체크 뭐 문자 체크해가지고 부인이 딱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이제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이 압살롱 형제가 목원이 그랬습니다. 한 형제가 당신은 목자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자꾸 술 마시고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 말에 마음이 확 와닿고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주시고 예배 때 말씀에 우리 아다웅 전도사 선교사의 말씀을 베일아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말씀 듣고 거꾸러지면서 완전 술 모든 삶을 정산하고 이제는 술친구를 가장 친했던 술친구를 지금 거의 지금 예비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술친구들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은사가 있게 지금 열매를 발휘하고 있는 이 샤비에르 형제는 남아공이 붙어있어 남아공의 남편들이 가족 나누고 여행 가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저 아주 어린 딸이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데 아버지 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그 말 따라가지고 그 애들 괜찮아 있어 하고 얼마 시간 보내고 왔더니 부인이 자절해지는 음성으로 울고 있는 그거를 보고 가보니까 그 가려고 있던 그 여자애가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이유도 없이 죽었어. 그러면서 방황 생활을 잠깐 접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폐결핵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신앙도 굉장히 성장하면서 목자 사역을 했는데도 폐결핵 지금 우리 메르스 하는데 우리 목자는 폐결핵 환자가 우리 목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폐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떤 글을 보니까 결핵이 더 위험하다 그러다. 공기로 전파하니까 결핵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폐결핵을 치료해 주시고, 이 자매가 무당집 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면 그 목녀도 같이 아픈 거. 얼마나 신앙이 약했는지 제가 무당집 그 저희 자기 장모님 집에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형제가 그 장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무당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도 헌화식을 하는데 아기 낳는 산후조리를 이 무당이었던 장모님께서 다 수발해주는, 정말 얼마나 사위와 그 관계가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루시아 자매는 어머님이 무당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끌려가고 자기 홀로 단신으로 수도에 내려와 가지고 어느 집에 양녀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남편도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자매는 문맹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는데 목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세 번이나 분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청소하고 이러면 저에게 늘 속여, 이 누구냐고 이러면 목사님 저 제자입니다. 저 제자입니다. 이번에도 세미나 하는데 저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더라. 근데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간증은 어떡하냐, 다음 기회에 아니 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남편이 경찰이 됐는데 얼마나 부인을 잘 섬겨주는지 너무너무. 참 이 아프리카는 이 글자를 읽을지 모르는 분들이, 그러나 목양사역, 사람을 케어하고 섬기고 하는 사역은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자벨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부인이 남편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부인으로서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랬던 이 이자벨 할머니가 이제 남편을 먼저 돌아가, 그 안타까운 가정에 저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 이자벨 할머니가 목자가 됐는데 할머니 목자가 아니고 일반 목자의 목자입니다. 다른 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제가 떠나오기 전주 전두주 전에 한 분을 또 데려오셨더라고. 전도해가지고 자기 목장에. 정말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알베르티나 이 여자 경찰 고위 간부직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 남편은 죽고 자녀들을 홀로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아무도 오질 않았고, 다니엘 목사에 얘기하니까 다니엘 목사가 워낙 큰 진적이라 가서 죽은 시체를 바로 들고 왔어. 그때 우리는 장례식 하면 온 목장들이 연합해서 섬깁니다. 이분은 북쪽 출신입니다. 북쪽에 모슬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랬던 그분을 얼마나 섬겼던지, 가족들은 일주일에 왔다가 가죠, 장례 치르고. 저희들은 한 달간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가족들이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잘 섬겨주는가. 뭐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목자들이, 초원지기들이 다 설교하고 장례식을 다 집례합니다. 제가 특별한 장례식만 참석을 하게 되죠. 막 이런 우리 알베르티나 목자 같은 경우, 이 자매는 모슬렘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슬렘입니다. 이분이 개종해가지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간증자로 이분을 세웠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가 베이라 있을 때, 우리가 베이라 제2도시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 제자들을 세우라 해서 청소년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끌고 수도 본부 쪽에 있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이 아르만두 이 전도사가 있는데, 사모 메르시아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5개월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5개월째 되면 아이를 또다시 출산한 것과 같이 똑같이 출산해야 돼. 그래서 한 아이는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사산했어. 그것도 병원에 열악한 환경에. 상상을 해보죠. 저희들이 가서 아르만도의 형제를 얼마나 위로하는데, 다니엘 목사 가정과 우리 가정에 가서 위로해주고 이러는데 뭐 방황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메르시아 사모가 우리가 목장을 열죠. 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자는, 뭐 아직 몸을 다시 회복하기도 전에 목장을 시작했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라이 선교를 감당하자 해서 안토니오 선교사를 때때 북쪽에가 한 시간이면 말라이 국경으로 가는, 그리고 짐바브웨, 잠비아 이 세 나라 국경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요충주에 저희들이 북부 때때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은, 앙골라에서 모잠비크를 선교했듯이 모잠비크도 해외 선교사를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안토니오 사역자의 사모가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맬 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줄 잘 몰랐죠. 말라이 병원으로 이동해라. 말라이 병원 제2도시가 가까우니까 그 병원에서 소천을 했어요. 죽은 시체를 끌고 차를 2, 3일을 거쳐서 마오메오라는 소도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 형제가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마빌리오 앙골라 선교사의 훈련 제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따라 나섰어. 그런 준비하는 말라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하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하니, 전혀 요동함 없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머물지 말고 지금 가족들로 옮겨져 있는 가족들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위로 삼으라고. 이것은 지난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리의 모잠비크 그리고 앙골라의 성도들은 고난을 알며 깊은 헌신도를 이루는, 깊은 헌신도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설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는데 가장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가 기도도 해야 되겠죠. 봉사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죠. 다 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의견을 덧붙이는 거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간과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40일간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면서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 하신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일을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네 동사를 자세히 보면 원어에는 세 개 동사가 현재분사이어서 한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것입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데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자가 누군가? 마귀 담는 것이고, 세상 제자가 누군가? 세상 누구의 세상 가치관을 쫓는 자들은 그들이죠. 교회는 에클레지아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삶의 형태를,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담는 것으로 끝나면 제자가 아니죠. 학생이죠. 그것을 전수할 때 우리가 뭐 태권도라든지 그 도장에 특수 뭐 그리고 대학교도 교수의 그 특수한 그 학적인 부분을 닮아서 그것을 개발을 시킬 뿐만 아니라 전수할 때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원. 저는 오늘도 이 선교 사역서를 보고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잘 제가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 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수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도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일에 충성하였던 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의 성경적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세계 선교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차 선교 여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20장 그 앞장이 19장 전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19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는 여기 교회 세우고 또 금세금세 움직이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 요한, 사도 요한이 죽었고 누가가 죽었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친히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부흥이 2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 목양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었어서 그것에서 집중하죠. 21절을 보십시오. 19장 21절에 에베소 사역에 크게 만족한 가운데 그는 또다시 큰 사역을 계획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리고 로마를 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반드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평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끝까지 감당하기를 그는 소원을 했습니다. 22절에 사도바울은 잠깐 지체하게 됩니다. 이 지체할 때에 잘 알다시피 은장색의 소동 아데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앙골라에 서기 때 큐티를 쭉 하면서 이 장면에 왔을 때 아내에게 19장을 묵상할 때 그것을 거실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잠비크 이동을 결정했으니까 이 앙골라에서 지체하지 말자, 머뭇거리지 말자, 아데미 사건을 만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갔죠. 갔더니 이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우리 사역장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설계사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두껍고 큰 것을 보여주면서 넘기면서 당신 시점이 여기 점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 프로젝트가 이렇게 펼쳐나갈 건데 대통령하고 싸울 거냐고.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14년 동안 사역했던 그 예배 처소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흐러지는 거. 그리고 이미 그 큰 교회, 우리가 파송 예배하는 그 교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짓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이것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반 정도 무너지고 반을 정도 물려주라는 건가,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사역 상황을 제가 대충 마무리하고 떠났는데 보상 사역들을 우리 제자들이 가서 잘해서 정부가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고 보상해 준 유일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본부교회가 지금 사역을 잘 함당하고 있고 한번 연합집회하면 1,000명이 모인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큰 20장 1절에 보면 큰 소요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마게도냐, 헬라에서 석달을 보내고 드로아에서, 그가 드로아의 환상을 한 주간 7일, 그리고 아소까지 걸어가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죠.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고 오순절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가려고 해놓으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또 큰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 성경적인 삶을 우리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전파, 선교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치 못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셔오게 해가지고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지하고 있는데, 18절에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복음의 전파의 열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식지 않는 뜨거운 복음 전파의 심장. 저는 선교지 어떤 교회를 할 때 첫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첫 설교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내가 뭘 원하냐? 한 가지를 구해보아.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고요, 또 갈멜산에서 비 내리고 불 떨어지고 알지 않네. 뭘 원하니? 너의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뭘 원하니? 엘리사는 예, 저는 저 가슴, 저 손을, 당신의 뜨거운 심장, 그 심장을 끄집어내어서 제게 이식시켜주고 가십시오. 당신의 혼, 그 안에 있는 심령,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20절에서 그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너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수 없는 시험을 참고 주를 끝까지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 내동족이었던 이방인 헬라인이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전파했다. 22절에 보라! 지금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아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선교사인 저에게, 그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흠모하는 사도 바울의 삶, 전도와 선교의 불타는 열정의 그 삶을 우리는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 파워의 원천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기를 계획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분명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도로 하면 할수록 확신이 가져졌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 잡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삶,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철저히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심을 붙드는 삶.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의 삶은 육체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인 줄을 알면서도 기쁨보다 무겁고 심지어 귀찮게 되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살면서 밀려나서 가정 중요하게 주신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말씀, 가면서 세례주면서 가르치면서 반드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고, 결박과 환란에 구애치 않고 복음의 삶, 곧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는 복음 전파와 선교 열정이 식지 않고 활활 타오르었을까요? 그것은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 때, 인생이 안주하기 쉬울 때,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 가치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결박과 환난 앞에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가장 아끼고 내어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놓아도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피,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어떤 생명,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아니요 삶이 있어도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생명과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와 합당치 않게 사는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이유를 대면서 멀리 왔는지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28절 말씀으로 읽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열정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 십자가의 하나님의 피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역자, 그런 사명자를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그리의 장벽도, 재정의 장벽도, 핍박과 환란의 장벽도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한국의 교회이든 성교지의 교회이든 하나님의 피의 가치관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어떤 세상 유혹과 쾌락과 안주에도 변치 않는 목양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영혼구령과 제자 세우는, 복음 전파와 성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양자의 사명으로 재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삶에서 셋째로 어떻게 해서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려는 목양자들을 세우는 사명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가치성과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목양이라는 목양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교회의 그 목양 사명에 온신의 힘을 쏟았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양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바쳐 목양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목양자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영구령하여 제자 세우기까지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의 가슴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성령 행전을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 행전을 마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된 것은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21장 31절 이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6절에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폭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생명에 그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주님을 어떻게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만난 것,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떻게 만난 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는 드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내 신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주제가 무엇을? 주여! 무엇을 하리까? 23장 역시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24장 25절 로마 총독들 앞에서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27장 광풍 속에서 28장 마지막 절 로마에서 고달픈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과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전적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부터 주님의 사명 주심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전적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 주님은 날마다 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3절 25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에 전적 헌신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까지 전도와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삶을 로마 옥에서 순교로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9절 잘 아는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처음부터 시작된 선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평생 선교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성령 하나님께 매임받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생명바쳐 사랑하며 교회의 목양자를 세우는데 복음 전파와 이 사역과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 전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어디까지라도 가겠다는 전적 종됨의 헌신 그 헌신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주님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 하나님의 불로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하는 그리고 가장 주저한 영혼구련과 제사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